사무엘상 8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9절에서 20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 말씀,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말씀으로 인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이 시간을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제 사무엘상 8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아, 지난 7장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생각나시나요? 아, 블레셋의 포로처럼 끌려갔던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무엇을 이루셨죠?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회복시키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회복.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들의 삶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회복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같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하나님은 당시의 교회에 어떠한 회복을 이루셨습니까?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돌이켜 올바른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의 침략도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강건해지고 번성하고 영광도 누리고 문제도 없고 언약궤가 이것을 다 가져다 줄 줄 알았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은 이제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그 우상 숭배의 삶을 떠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나누고 회개하며 올바른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이것이 진짜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것. 예수님을 보화로 삼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쁨과 만족을 두고 살아가는 것. 다른 목적은 다 뒤로 가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목적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또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니까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1절에 뭐라고 시작되고 있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니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사무엘이 늙자, 사무엘이 이제 기력이 빠지고 늙고 그렇게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회복해 놓으셨는데 사무엘이 늙자,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씀 사역도 약해져 갔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도 말씀에서 떠나갔죠.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타락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구원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보면 항상 이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회복시켜 놓으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의 죄성을 따라 세상을 구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의 삶으로 타락해가요.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아도 그랬죠. 하나님이 딱 회복시켜 놓으시면 말씀으로 또다시 교회는 타락하고 또 회복시켜 놓으시면 또다시 타락하고 이 연속으로 교회 역사가 가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자꾸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나요? 말씀을 붙들고 사다가 또 시련을 만나고 세상에서의 그 정욕이 생기면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또다시 말씀으로 회복되고 계속되는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전의 죄악으로 돌아가는데 똑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었던 예전의 죄악이 무엇이었죠? 이 사무엘상 7장까지 우리가 보아왔죠? 지금까지 살펴진 바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한마디로 하면 뭐였죠? 우상숭배. 우상숭배. 그런데 두 가지 모습으로 우상숭배가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대신 여러 이방신들을 함께 섬긴 것, 우상숭배였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우상숭배는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숭배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버리고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것도 우상숭배였습니다. 똑같은 거였어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도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구하는 것이 중심으로 자기 소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 것, 이것도 우상 숭배여 결국 둘 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은 이 세상이라고 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꼭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죠. 그 세상을 사욱 사랑하여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도 이용해서 그 원하는 세상을 얻으려고 자기 소견대로 구하는 것을 얻으려고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기를 원하는 죄.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에게로 바뀌는 걸까요? 자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주고 열심과 정성은 있죠. 그 모습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시 그들이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섬겼던 바알이나 아스다롯과 다르지 않은 여러 우상들 중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다 기독교가 이렇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 자기들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도 붙들고 섬기려고 하는 것. 이렇게 봐요, 기독교를. 가짜 기독교예요. 세상이 정의하는 기독교와 종교. 절대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우상 숭배예요, 이것은. 이것이 구약의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죄악이었고요. 아니, 처음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부터 시작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성이고 우리도 그들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 죄악과 싸워가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이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요구하고 있죠?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런데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이것부터 오늘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것이 잘못된 건가? 사실 왕을 구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왜? 왕은 목자와 같은 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었습니다. 왕국. 하나님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고 참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왕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가져온 이유들이 있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매우 합당한 이유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좀 더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당시 사무엘이 늙었고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됐는데 그 아들들이 뇌물을 받는 악한 사사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나와 이제 우리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해 줄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의로운 백성들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어떤 때만 나아갔죠? 계속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세상적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우리를 다스리고 구원해줄 사사를 세워달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으로 왕을 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블레셋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다는 말이 7장 뒷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쳐들어오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안식과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 부르짖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들이 되어 다스릴 때에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합당하고 의로운 요구처럼 들렸습니다. 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지 않나요? 다 그럴듯한 이유들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사무엘상이 다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겉으로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죄악을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무엘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곧 뒤에 오는 열왕기서 우리가 이 역사서라고 부르죠. 근데 역사서인데 어떤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라고 보죠. 우리가 성경 개강 때 배웠죠.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이 선지자적 관점에서 쓰여진 역사서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왕국이 왜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서를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끊임없이 죄를 다뤄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내용으로 갈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죄를 다뤄주시는 내용을 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은혜와 연결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말로는 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겉으로만 보면 다 잘 믿는 것 같습니다. 말만 들으면 항상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하나님 잘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위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는 죄악이 숨겨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잘 믿는 것 같았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보고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알고 계세요. 합당한 요구처럼 보였지만 뭐라고 하시죠?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의로운 요구처럼 보이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없인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이며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계속 보여주지 않았나요? 생각나시죠? 사무엘상 4장에 그들이 전쟁에서 자기들의 전쟁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까지 갖고 들어가가지고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들 임의대로. 그리고 이스라엘 진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어땠죠? 와, 땅을 울리는 환호와 찬송 소리로 그냥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예배 아니에요? 열광적인 예배. 또한 블레셋 땅에 끌려갔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가 자기들에게 큰 세상복을 가져다 줄 줄 알고 우상처럼 여기며 크게 기뻐하며 번제 드리고 여러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뻐하며. 겉으로만 보면 엄청난 예배고 기쁨의 찬송의 열광의 환호의 예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이었고 위선적인 예배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에게 열심과 정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찾고 구하는 열심과 정성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타락한 우상 숭배의 죄악이 숨겨져 있어 다 자기들의 세상 유익과 자기들의 세상 영광을 위한 예배였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둬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중심은 다 자기들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구하는 것, 자기들이 기쁨을 둔 것, 자기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둔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고 다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까지도 자기들을 섬기게 하고 자기들의 세상 정욕 채우는 것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의 예배로 가는 거예요. 열심과 정성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면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기들 유익을 위해 사사로이 풀고 사사로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복음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복음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온통 자기 소견의 예배로 하나님을 믿고 섬겼습니다. 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는 항상 이렇게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교회였던 유대인들, 뭐 바리새인들 엄청난 열심과 정성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셨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의 위선적인 예배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하셨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너무 화려해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열심과 정성이 가득하고, 그런데 그 안은 더럽고 추악한 정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서도 마치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긴 것처럼 가장하고 속이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왜? 죄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죄인이 하는 가장 가장 잘하는 것. 남의 티끌은 끄집어내려고 하지만 자기 눈에 들 뻔은 보지 못한다는 거죠. 죄인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못하는지. 자기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 힘이든지. 자기 자신마저 속을 정도로 죄인들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며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붙드는 것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열심과 정성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뿌리 깊은 옛사랑의 죄성, 우리의 죄성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시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가지고 온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verse 1 through 5.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며 가지고 온 두 가지 이유 무엇이었죠? 첫 번째는 당시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무엘이 사사로 세운 두 아들들이 백성들에게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악한 사사들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까지만 들으면 백성들의 요구가 합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만일 사무엘이 이제 늙어서 죽고 그 악한 두 아들만 남아 사사로 다스리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 뻔하지 않나요? 그래서 새로운 왕 달라는 겁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의로운 요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 알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생각나시나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실 때, 그죠? 열두 지파를 축복하실 때, 유다 지파를 축복하실 때 분명히 왕을 약속하십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에게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왕을 세워야 되는지 그 왕을 세우는 지침까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우리 그 구절은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7 verse 14 through 20.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디트로노미 chapter 17 verse 14 through 20.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게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때에 왕을 세우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왕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어떤 왕 세우라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이스라엘이 열방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왕국으로 세워지는 거였죠. 하나님 말씀 따라 세워지는 왕국. 이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들을 올바로 다스리고 인도할 겸손한 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 왕국을 굳게 세우고 백성들을 말씀 따라 인도하는 참 목자 왕으로 하나님 대신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왕을 열망하며 기다리게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도 올바로 왕을 세울 것에 대한 자세한 지침도 미리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을 요구하는 것 너무나 합당하고 하나님 기쁘신 뜻이었고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 우상 숭배의 죄악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까지도 이용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보이시나요? 무엇보다 이 백성들이 세우기를 원하는 왕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왕이 달랐습니다. 왕을 세우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다 달랐어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과 동기와 이유와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이 왕을 요구할 때요, 그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붙이죠? 5절 뒷부분과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5절 뒷부분과 20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20절. 우리도 열방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그 앞에 어떤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붙이고 있죠? 열방과 같이. Like all the other nations.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 왕을 달라. 여러분, 열방은 어디인가요? 구약에서의 열방은 이스라엘을 뺀, 교회를 뺀 나머지 이방 민족들, 즉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 이스라엘 뺀 나머지 세상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왕국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구약에서는.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 왕국처럼 되기를 원하며 세상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왕국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왕국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결국은 세상 왕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서 좀 잘되게 해주고 그저 세상 문제 좀 해결해주고 세상적인 번성과 영광을 가져다 줄 그런 왕을 우리에게도 달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그 세상 왕으로 우리 앞에 나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싸우는 싸움이 있거든요. 내 싸움이 있거든요. 세상을 얻고자 하는 싸움, 세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모든 싸움들을 우리 대신 좀 싸워주기를 원하는 그런 왕.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주는 그런 왕.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왜? 그들은 벌써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생각나시나요? 사무엘상 7장으로 돌아가면 누가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참 승리와 안식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어 그 하나님의 전쟁과 승리에 자기 백성들을 오직 은혜로 참여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싸울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으니 너희는 말씀 따라 나를 예배하는 싸움을 싸우라고 하셨죠. 그게 그들이 싸울 싸움이었습니다. 끝까지 진리복음 붙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고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들이 또 세상 정욕을 따라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왕 찾고 세상 싸움 하려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임금이 되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말씀과 예배로 회복되었던 교회가 또다시 타락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가 끊임없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줄 왕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세상적인 부와 번성과 영광을 가져다 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왕을 열망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 왕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교회 세우고 거기 속하여 살아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이 세상 나라 세우고 세상 백성으로 속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로 바꾸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축복을 세상적인 영광으로 증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믿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 여기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백성처럼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구하는 것이 같아져요. 하나님을 부르지만 세상 백성들이나 천국 백성들이나 구하는 것이 같아지고 삶의 목적이나 원리나 살아가는 방법이 같아져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유,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뿐이지 않나요? 하나님 나라도 교회도 하나님 백성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좀 번성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별거 아닌 죄악 아닌가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8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 당시 사사로 다스리던 사무엘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을 버린 것을 하나님 버린 것으로 여기시고요. 더 나아가 그들이 열방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것, 교회가 세상처럼 되기를 원하고 세상 백성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죄악까지도 하나님 버린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 세상 왕을 원하는 죄,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이것이 새로운 죄악이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 안에 있었던 죄악이라. 사무엘상 8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출애굽 역사.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 후에도 그들은 어땠나요? 끊임없이 하나님 시험하며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자기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 현실로 인해 떡이 없다고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모세 하나님 원망하며 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했던 고백이 뭐였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바로왕 섬기며 살자.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우리 거 다 뺏어간다고 해도 애굽에서 바로왕 섬길 때가 좋았다. 고백하며 모세와 하나님 버렸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구원받은 선택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참 예배가 없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떡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물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 버려버립니다. 광야의 여정이 심이 드니까 바로 하나님 버려버려요. 그들이 구하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것을 안 주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물 한 모금과 떡 한 조각보다도 하찮게 여기고 자기 삶의 가장 밑바닥에 두어서 자기들을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만 생기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가장 먼저 버리는 대상이 하나님부터 되는 겁니다. 떡과 물이 없어도, 세상 문제 다 해결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 것만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떡과 물, 내가 구하는 이 세상 해결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기업의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왕국 세우고 하나님 교회 세우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았고요. 끊임없이 애굽 같은 세상에 속하여 바로왕과 같은 세상왕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때도 모세 버렸죠. 그거를 하나님 버린 걸로 여기셨습니다. 모세야, 널 버린 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버렸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 버린 것을 하나님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아니,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버린 것, 하나님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는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시작됐죠. 당시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며 교제 나눠주시는 교회였고 하나님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율법 주시며, 그 율법 주신 이유가 뭐죠?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함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왕국은. 그런데 사단의 미혹으로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세상 사랑. 결국은 그 선악과 먹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소견대로 슬쩍 바꿔버리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세상 정욕으로 가득 차게 되고 원하는 것이 다른 것에 있게 되자 하나님을 가장 밑바닥에 두어서 제일 먼저 버리는 거예요. 선악과님 먹으려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 나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세상.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주장하는 원리, 거기에는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옛사람의 죄성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여.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교회와 교인들까지도 하나님을 세상 왕으로 찾고 받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까지도 세상 왕국처럼 자꾸 만들어가는 겁니다. 복음 말씀마저도 자기들 세상 영광과 축복 구하는 말씀으로 슬쩍 바꾸어 버립니다. 계시록에 가면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참 교회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 교회가 없어질 거란 말씀이 아니죠. 교회는 엄청 많은데 다 세상처럼 되어간 교회들, 사단의 회가 되어 있다고 하시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이 이 세상 같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세상 왕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영광으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세상 문제 다 해결되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 왕이다라는 걸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오세요, 그러면? 그리고 왜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진짜 왕의 영광은 세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도 세상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깨닫는 거죠. 그러나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세상 왕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도 때때로 좀 세상 왕이 되어주시면 않겠느냐? 안 되겠느냐? 부르짖고 있는 거죠. 이러한 죄악이 자라가면 교회와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들과 세상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 이러한 죄가 어디서 가장 뚜렷이 드러날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세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며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실 참 왕과 목자로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세상 왕 아니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저들이 나를 버렸다.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친 후에 가이사가 우리 왕이다. 세상 안 주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 버리고 죽이고 가이사에게로 가요. 로마 왕. 세상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라고 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 속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임금이 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러한 우리의 죄악은 결국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도 참 목자 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왕을 버리고 거짓 싹꾼 목자,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 멸망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18장, 이제 9장을 계속해서 볼 거예요, 8장을.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너희가 세상을 얻으려고 그 왕을 따라가지만 그 세상 왕이 너희 것을 다 취하여 갈 것이라, 다 빼앗아 갈 것이라, 결국은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정욕으로 눈이 가리고 귀가 어두워져 죄인들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애써 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천국 복음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웃기는 소리로 들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돌이키라고 하시는데도 죄인들은 마음이 딱딱하여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아니, 말씀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채워야겠다. 하나님 뜻이 뭐든지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고야 말겠다. 나는 내 멋대로 살겠다. 그거 이루어주면 하나님 섬기겠고 그렇지 않으면 안 섬기겠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을 열방과 같은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권고를 듣질 않습니다. 19절에 사무엘상 8장 19절 verse 19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예수님과 천국이 아니라 온통 다른 것에 가 있으면은요 마음이 딱딱해져서 십자가 복음이 절대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시어 자기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와 그 지옥 심판에서 구원하시고 천국에 속하여 천국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거는 애써 막고 가리고 보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죽한 그릇에 장자의 기업을 팔아먹은 그 어리석은 에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 이 세상만 원하여 예수님과 천국 복음 거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죄를 다뤄주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더욱 연결해서 살펴보고 거기까지 가야 오늘 본문 말씀이 다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 이 거짓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는 죄악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큽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절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우리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참 왕이신 그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 그 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더욱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으로 하나님 끝까지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고 더욱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붙드는 삶, 천국과 예수님 증거하는 삶, 진리 복음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는 삶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죄인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딱딱하고 정말 중대한지를 보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세상 왕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죄성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세상에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부터 버리고 하나님부터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안에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복음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영원한 천국의 축복과 영광도 알게 해주셔서 이 세상으로 인해 하나님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더욱 기쁘게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들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